러시아군 차량 손실이 3,000대를 돌파했다는 외신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기준 오릭스를 포함한 각종 매체에서 러시아군 차량 피해를 종합해본 결과 총 284대의 러시아군 차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손실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영상으로 공개된 차량이 이 정도면 실제로 입은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군의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기갑 장비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군 차량 중 기갑 차량 손실은 총 2,884대 중 전차 505대, 장갑차 880대로 총 손실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밀리터리 밸런스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주력 전차는 약 2,800대로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약 20%의 전차 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연명성이 무색하게 그야말로 비참한 손실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한때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의 기갑으로 명성 높았던 러시아군의 기갑부대는 미국은커녕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흑토조차 넘지 못한 채 처참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기갑부대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러시아군의 기갑부대 문제점은 바로 운영자의 문제와 장비의 문제가 골고루 뒤섞인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에 막장 상태였습니다. 일단 러시아군은 기갑 장비 운영이 기본인 제병 협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은 제대로 된 핵심 표적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고가치 표적만 무차별로 사격했고 전차와 장갑차는 포병의 업무조차 받지 않은 채 일렬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습 공격으로 선두 차량이 파괴되자 오도가도 못한 채 허둥지둥하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싸워보지도 못하고 격파당했습니다. 물론 도망칠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재빨리 후진해서 위험지역에서 이탈하고 우회지역을 선정해 기동하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차는 이런 회피기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속기 성능 부족으로 후진 속도가 끔찍하게 느리고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보신 자료는 러시아군의 연례 행사인 탱크 바이애슬론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격을 끝나고 후진하는 전차가 심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러시아군 전차는 후진 시 밖에 전달하는 힘이 강해 진흙과 같은 지역을 쉽게 탈출할 수 있지만 반면 후진 속도가 끔찍하게 느립니다. 이는 전적으로 러시아 기술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소련제 장비를 운영하는 체코의 경우 미국제 변속기로 교체해 훨씬 강력한 후진 기능을 가진 T-72 M4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APS의 부족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전차는 T-72 B계열 전차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들은 제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단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능동보호장치인 APS조차 제대로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1년부터 T-72 전차는 RNA APS가 탑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파괴된 T-72 전차는 RNA는커녕 비슷한 장비조차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APS를 탑재했더라도 탑어택 공격 방식인 제블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블린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원격 조종 포탑인 RWS를 이용해 제블린 사수를 수색해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APS도 제대로 탑재되지 않은 T-72가 RWS를 탑재했을 리가 전무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차장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포탑에 올라 기관총을 잡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야가 좁은 전차장이 제블린 사수를 찾아서 공격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전차는 그야말로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역시 전차에 대한 보호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인 K1 계열 전차에는 APS가 부착되어 있는 전차가 없습니다. 그나마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APS가 탑재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회피할 확률이 적어 완벽한 방어 장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의 대전차 전력 때문인데요. 북한은 러시아제를 복제한 불세2, 불세3와 같은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 중이며 중국은 홍젠 대전차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특히 홍젠12 미사일은 중국판 제블린으로 탑어택 공격 방식을 탑재하고 있어 우리 전체에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그리 비싸거나 관리가 어렵지도 않아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블린을 넘겼듯 중국이 북한에 넘기기 참 좋은 무기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대전차 미사일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로피나 아이언피스트 같은 하드캘 APS를 자체 개발해 배치하거나 우리 전체에 접근하는 적보병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RWS가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APS의 경우 이미 KAPS를 개발했고 이를 좀 더 안전하게 개량 중이며 RWS 역시 개발되어 수출용 장비에 탑재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우리 군에 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예산상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업들에 밀려 적절한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증명됐듯이 전차의 APS는 예산이 있으면 진행하는 옵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습니다. 러시아군 2만 명이 진창이 된 이즈유미 갇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난 4월 13일 모스크바함 격침 이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기 위해 막대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무차별적인 공세를 하다가 가뜩이나 부족한 미사일만 낭비하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공군의 활동이 분산된 틈을 타 헤르손 공항에 16번째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또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말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군은 아직도 동부를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이즈음 일대에 22개 대대전투단 최대 2만 명의 병력을 쏟아부어 전선 돌파를 시도 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부 지역에 러시아군의 점령지인 붉은색 영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러시아가 5월 9일 이전까지 동부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을 완파하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으리라 주장 중인데요. 그러나 현실을 잘 따져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즈음 후방의 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즈음 후방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즈음 남방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거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장악 중이던 추우이를 탈환한 뒤 쿠판샤크를 거쳐 세보첸코바, 볼로히우, 야르, 이즈음으로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압박 중입니다. 심지어 특수부대를 보내 보로바의 다리를 끊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이즈음 남방의 러시아군은 심각한 보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천 대 차량으로 구성된 2만 명의 기갑부대에게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은 유일한 보급로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쏟아지는 볼로히르 야르 방면의 도로입니다. 이래서야 전진은커녕 기동을 멈추고 제자리에 가만히만 있어도 러시아군은 전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부전선 전체에 장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장마로 인해 거의 한 달 내내 비가 쏟아질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비만 왔다 하면 진창이 되는 우크라이나의 뻘밭이 사실상 기동불가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방어자인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안전한 시가지에서 방어를 굳히며 비를 피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군은 비를 맞아가며 진창을 지나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주간 이즈음 전선은 큰 변동이 없을 확률이 높으며 비가 그친 뒤에는 만신창이가 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군이 제압하고 이즈음 돌출부를 제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 우크라이나에 편파적인 정보만 전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가 연승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러시아를 몰아내지 못했으며 점령지가 그대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지도를 한 장 보시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4월 17일 미국 전쟁연구소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황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파란색 영역이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북부는 완전히 해방됐고 하르키우 인근과 헤르손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가 점차 해방지를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에서 러시아군이 자진 철군했을 뿐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누적 장비 손실은 우크라이나군 전체와 맞먹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애당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력차는 육군의 규모만 5배 넘게 차이가 났고 공군기 숫자에서는 10배가 넘었습니다. 장배지를 따지면 격차가 더 심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전체만 먹는 병력과 장비를 손실했음에도 전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팽팽한 줄다리기에 힘이 먼저 빠지는 나라가 전쟁에 패할 것은 분명하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은 키이우 함락은커녕 승리 목표를 매주마다 낮춰 잡으며 매일 수백 명의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최소 5배 우위의 전력을 갖추고도 장비도 병력도 적은 우크라이나군과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황은 전쟁 이전 양측의 전력을 계산했을 때 우크라이나 병사 1명이 죽을 때 러시아군 병사 10명이 죽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거의 모든 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압승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엔 허리가 없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군의 중추 역할인 부사관 전력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뜻인데요.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전에서 부사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대를 떠나는 장교와 달리 오랫동안 한 부대에서 잔류하며 부대의 기술과 전통을 발전시키고 장교와 병사 사이를 이어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사관의 수가 모자라다 못해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이건 전신인 소련부터 내려오던 고질병인데요. 서방의 군대와 다르게 소련군은 부사관을 직업군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에게 달아주는 직책 같은 느낌으로 부사관을 운영했는데요. 여기에 병사들의 연장 복무도 최대 8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병사들이 장기간 복무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험만 는 베테랑 병사들이 전역해버리자 부사관을 대신하던 유능한 고참 병사의 수가 크게 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군의 전투력이 크게 급감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복무하며 부대 사정을 빠삭하게 하는 부사관이 하는 일을 실전 경험조차 없는 신입 병사들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첨단 무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2년 준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급 부사관 자원의 확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뛰어난 군인은 장교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전역하는 사회 풍토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사관 확충 문제는 소련이 해체되고도 전혀 해결되지 않다가 2008년 푸틴이 집권한 이후에야 부사관 양성 체계가 처음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과는 정반대는 방향으로 단기간에 급변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소련군 수준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소련군과 이별하면서 체급개체를 나토식으로 재편하고 부사관 계급 확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서방과 교류하면서 장교와 부사관을 집중 육성해 전투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의 부사관단은 전투력과 경험을 갖춘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해 뛰어난 전술 능력으로 러시아군을 압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부사관 전력의 확충은 군대 전투력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장교가지만 상황에 알맞은 전술을 조언할 수 있는 실무자는 부사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부사관에 대한 처우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사관을 하사관이라는 낮은 계급으로 깔보는 듯한 이름으로 불렀으며 급여도 병사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2000년대 이후 부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제는 간부다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의 지원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은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2020년 육군 부사관 경쟁률은 불과 2.9대 1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3.6에서 무려 7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이 때문에 부사관을 늘려 병력 부족을 간부 정예화로 대체하겠다는 육군의 계획이 시작부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부사관 지원자는 왜 줄어드는 것일까요? 부사관 지원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소방, 경찰 공무원과 달리 군부사관은 장기 복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장기 복무가 안 된다면 꼼짝없이 전역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육군부사관은 해공군에 비해 장래를 찾기 더욱 어렵습니다. 전역 후 관련 기업이나 기업으로의 재취업에 유리한 해공군과 달리 육군 복무 경력으로는 재취업 기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특전부사관 같이 재취업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 육군부사관들의 군복무 경력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군에서는 부사관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야간대학 확충, 자기 개발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방이나 관련 교육 시설이 부족한 야전부대에서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병사들의 급여 인상 논란도 부사관의 지원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하사 1호봉의 급여는 약 17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겨우 채우는 수준인데요. 심지어 초급 부사관의 경우 간부라는 이유로 병사보다 근무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집병의 여건만 좋아지다 보니 부사관단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사병복무 여건만큼 부사관단의 처우 역시 대폭 개선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군 역시 허리가 끊어진 러시아군처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는 군대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